오늘은 뜨겁게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까지 가기에 좀 머리 돌아가요. 우리 목사님의 본문 중심적인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일을 많이 안 하러 비난하지 마시고요. 좀 중반부에 가면 본문으로 돌아갈 테니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번 주에 의자 4개 더 샀습니다. 사람이 좀 늘어서 의자 4개 더 샀더니 딱 4자리가 남았네요. 괜히 샀다 원래 4명이 더 왔으면 이게 차는 거거든요. 재밌죠? 조금 빽빽해져서 그러시겠지만 저를 되돌리면 좀 봐주시고요. 시작해봅시다. 얼마 전 설교에서 존경하는 사람과 부러운 사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을 존경하니? 넌 어떤 사람이 부럽니? 라는 얘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테르타스녀인데 부러운 사람은 일반인인 경우.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원하는 추구가 분리되는 경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추구가 분리될 때 일정한 자기분열을 경험한다는 얘기로 그 예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좀 극단성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좀 변호하는 시간을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딱 도전되긴 한데 극단적인 질문이라는 걸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약간 소금 기분 드실 거예요. 왜요? 사실 우리는 테레사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 이거인처럼 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극단적인 예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는 지나치게 고생하셨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지나치게 고생하시고. 우리는 사실 이 양쪽 극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를 추구합니다. 어떤 걸 추구하죠? 우리는 대부분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만 있고 고생만 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의미는 없지만 성공만 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덜 벌어도 되고 조금 덜 힘들고 그 사이.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서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 실제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외국 사람은 스티븐자, 한국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요즘에 세종대왕이 좀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두 분이 이제 거의 잡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사람 스티븐자, 안철수. 이 두 분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의미 있는 성공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셨어요. 근데 스티븐 잡스는 여전히 해적입니다. 그렇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철수 교수님이 많은 액수를 기부하셨지만 여전히 천억대의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천억 상상해 가십니까?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이미지,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도전은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의미 있는 성공의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의 트릭, 마치 의미와 성공이 동전의 양면처럼 경전하지 못한다는 시간 이미지가 좀 잘못이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니까 의미냐 성공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한 질문에 나는 성공도 추구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극단적으로 분리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대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 저도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저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똘딱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되게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요.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이 교회들도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교회, 다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의미를 추구했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추구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쵸?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했었어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고 하죠, 그쵸? 내가 땅끝을 보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쵸? 또 속설은 스페인까지 갔다 오셨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국 전체를 통으로 변화시켜버리겠다. 나는 엄청난 성공을 꿈꾸면서 그들은 그들의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의미 있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우리가 이미 설교를 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들은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느냐 하면 의미 있는과 성공적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아직 의미는 있는데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공적인에 대한 문제가 시작하기 한 것이 이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가 시작됐습니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억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딱 세우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대원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관심을 갖고 성공적이었죠. 의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팽배해지자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지방 유권자들이 유럽자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정치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핍박이 오는 거죠. 다니는 사람은 못 살게 굴고 지도자들은 잡아가고 사람들이 다니러 가는 풍요는 막혀서 사실 다니던 사람들도 어렵게 다니게 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은 줄어드는 그리고 교회적인 정체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무덤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고난의 시점이 봉착했다는 거죠. 의미 있는과 성공적인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맞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왔는데 성공적인의 포인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의미 있는과 성공적인 동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성공적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의미 있는 것은 웬만큼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일단 이 성공적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되게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표현들은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겼고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 이 시험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쵸?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미 있는과 성공적인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성공적인의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공적인을 우선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기준을 같이 쓰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더 우선치 쓰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의 기준을 더 우선치 쓰게 되는 거죠. 왜? 이쪽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뭐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애에 대한 기준이 실제적으로는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의미 있는과 성공적인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우리는 잘 이런 경험들을 경험합니다. 의미 있는 성공, 추구합니다. 누가 의미 없는 성공, 무가치한 성공을 꿈꿉니까? 그쵸?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죠.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아, 여기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지키다 보면 사회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의미와 가치를 지키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는 진급의 사다리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 세속적인 방향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충돌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충돌점에서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합니까? 요걸 처음엔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안 했더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저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조금 밀어두고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변질된 사람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성공하고 보자고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의미를 다시 찾자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 생각이지만 하여튼 성공적인을 추구합니다. 성공적인을 추구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적인이 잘 되나요? 성공적인도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이제 안정적인이죠. 안정적인도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20살에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했던 한 청년이 30살에 만나봤더니 성공적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0살에 만나봤더니 안정적인을 추구하고 있고요. 50살에 만나보면 어떻게든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서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억의 시트콤 프렌즈를 봤습니다. 밥 먹는데 어떤 케이블 TV인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전 진짜 좋아했거든요.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다 봤습니다. 제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죠. 그게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근데 시즌 1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이첼이 나왔습니다. 첫 장면이었어요. 거의 초반. 레이첼 아십니까? 제 나이 때는 아셔야 되는데 아시죠? 아십니까? 하면 끄떡거리다가 제 나이 때는 아셔야 되는데 끄떡거리다 아시거든요. 네. 좀 그러십니다. 멀지 마시고요. 레이첼이 나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사람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다 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웨이트리스를 취업을 해서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하죠. 독립적인 삶,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멋진 일이었죠. 그렇죠?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의미 없는 성공에서 걸어나온 거죠. 근데 제가 봤던 에피소드의 장면은 첫 얼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첫 얼굴을 받았더니 깜짝 놀라 액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던 게 이 정도 액수밖에 안 됐나. 근데 날 잡았더니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한 명은 결혼을 했고요. 한 명은 아이를 가졌고요. 한 명은 아버지의 회사에 공동경영자가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얘기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서 레이첼이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피비가 레이첼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잭과 콩나무의 얘기였습니다. 잭은 기억나십니까? 잭과 콩나무. 잭은 콩을 팔아서 콩을 샀습니다. 마법의 콩이죠. 그 마법의 콩을 갖고 블라블라 그 다음에 뿌려서 어떻게 됐다는 스토리들은 기억하시죠? 소가 상징하는 건 일상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쵸? 마법의 콩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약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잭은 안정적인 삶을 팔아서 도약적인 인생을 샀습니다. 그래서 피비가 레이첼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잭이야. 넌 지금 마법의 콩을 산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이첼 미뤄받지 않습니다. 레이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그냥 콩이면 어떡하냐?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콩이면 어떡하냐? 난 지금 마법의 콩인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이게 그냥 콩이면 어떡하냐? 이 분리시죠? 그쵸? 자기가 이제까지 각성은 다 포기하고 새로운 건 도전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인 마법의 콩을 갖고 있는 그것이 레이첼의 불안감이고 잭의 불안감이고 우리의 불안감입니다. 엄마가 소를 팔아오라고 했는데 소를 팔아서 돈을 갖고 가지 않고 마법의 콩을 들고 엄마한테 돌아가는 그 잭의 불안감. 분리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시트콤도 아니고 인생은 동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화와 시트콤 인생에 대한 대답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 분리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격려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발도로도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분리시점이 오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분리시점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요. 분명히 분리시점이 옵니다. 의미도 있지만 성공적인 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있는데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분리시점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분리시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분리시점이 온다는 것 자체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들은 그때 당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 좋다고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았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잘 되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찾아오죠? 핍박이 찾아옵니다. 압박이 찾아오고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나도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 그게 풀 패키지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고난은 항상 옵션을 껴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잘 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분리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잡스. 물론 너무 위대한 사람에서 비교 불가하기도 하지만 그 인생, 그쵸?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 젊을 때 잘 나왔다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은요. 애플의 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넥스트라는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셨습니다. 컴퓨터 회사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의 하청업자였던 빌 게이츠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자기는 누가 얘기하면 듣보잡인 이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적자였어요. 인생의 가장 큰 시즌은 그 회사를 경영해서 지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게 하셔서 뭐 픽셀을 만들기도 하셨지만 안철수 되게 좋아하시는데 물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안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대를 나왔어요. 친구들은 의사가 됐고 과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촉이 있어서 삘 받은 게 있어서 사업을 찾았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그 백신은 돈 주고 사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시대에 앞서간 거죠. 젠장. 친구들은 과장 가는데 나는 애들 월급 줄 것도 고민합니다. 직원들 10명도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시점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까요? 처음부터 그가 완전히 성공적인 해적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쓱쓱쓱 다음 장면이 열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음 장면이 순조롭게 펼쳐지지 않으면 왜 쉽게 의미 쪽은 내려놔 버리게 될까요? 분리점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불편함은 항상 상존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쪽다리가 아프면요. 예. 아이가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네, 집중력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쪽 다리가 아프면요. 이쪽 다리가 아프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 다리를 벌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쪽 다리가 아픈데 얘가 왜 아픈지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의미 있는 삶과 성공적인 삶에서 성공적이지 않을 때는요. 그래도 내가 의미 있다는 것에 기대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와 성공이 분리되는 그 시점을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 집중하면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은 이미 팔았습니다. 내 손에 든 건 콩이에요. 이 콩이 그냥 콩이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하더라도 내가 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게 마법의 콩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예전의 나와 비교하고 전의 나와 생각하고 내 친구들은 지금 공동경영자가 됐다는데 내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다라는 내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독립적인 삶, 미래적인 가능성, 난 이제부터 어떻게 내일을 해나갈 거라는 내일을 생각하는 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당하던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 의미가 온전히 더 부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기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의미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은요, 성공적이지 않는 이런 기점에서요, 흔들려버립니다. 주로 의미를 내려놓습니다. 의미의 성공을 원하시잖아요? 의미만 추구하십시오. 의미만 추구하시는 겁니다. 의미도 있고 성공적이기도 하고 싶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구하다 보면,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요. 왜요? 피중이 두 개니까. 하지만요, 저도 최종적으로는 의미의 성공을 원하나 과정적으로는 의미의 추구만을 해나갈 때 때때로 성공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어렵기도 하는 외형적인 굴곡을 타면서 내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고 하는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의미는 성공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계속 찾고 계신데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의미도 있고 싶다는 그 교집합을 계속 찾고 계신데 그 교집합을 찾음이 여러분들을 어정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 그냥 난 성공만 하고 싶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자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미만 추구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쉬고 고민하고 있다고 표현하시죠. 진전되지 못하고 최종적인 의미 있는 성공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합니다. 저도 제 교회가 잘 되길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길 기대합니다. 제 인생이 성공적을 꿈꾸고요. 하지만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구는 의미만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잘 추구하시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주 성공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여러분들 스스로는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난 가치중심적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내가 은인만 있지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은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치 없는 성공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쪽을 놓고 한쪽으로 자를 때 결국은 한쪽과 잡힌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지. 그래, 죽고자! 이거 액션 말고, 액션이에요. 진짜 내가 의미를 추구하고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가운데 삶의 통일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첼도 하는 걸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저희 첫 번째. 뷰를 바꿔봅시다. 두 번째 얘기, 연결되는 얘기를 시작할 텐데, 오프닝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의미 있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생각은 내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다 그냥 생각이 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생각 이전에 어떤 의지가 먼저 생길 것일까요?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공할 계획,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생각의 영역도 있지만 뭐의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생각을 안 하기로 논리적인 결정을 내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거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가치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추구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삶, 안정적인 삶을 바라지 않고 좀 더 가치있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쪼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돌아가는 데에는 우울함으로 돌아가십니다. 심각한 우울함을 느끼면서 우울하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우울하대. 왜 우울할까요? 아, 그 진짜 성공하면 안 되는 건가? 난 그거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우울해져요.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우울해지지 않죠? 생각은 바뀌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그 욕망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해, 살고 싶은데. 이 위제 문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숙제를 주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공을 원하는 마음은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의미있게 산다, 가치있게 산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죠. 세상에 뭐가 맞는지, 다른 사람이 뭐가 좋은지. 세상에 뭐가 유익한지 어떤 객관성이 이게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이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공을 뜻하는 마음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마음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성공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타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마음의 진짜 뿌리는 뭘까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마음의 정말 뿌리는 뭐냐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말장입니다. 아, 이기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잘 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가 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런 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한국사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요. 근데 나한테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기적인 사람이면 주관적인 사람이면 한국사회는 잘못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람에게 유익해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것을 택했어요. 해도 이 사람, 이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게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세상은 나한테는 잘못된 거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고 그게 주관적인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기와 주관은 간단합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편리하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죠. 그렇죠? 내 욕망을 구현하기 편리한 상황들과 기회들을 주어지만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이고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히 심플합니다. 그냥. 이게 에너지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기심을 만들고 그 에너지가 주관성을 만들고 그 에너지가 성공에 대한 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어떤 욕망을 가졌을 때 그 욕망을 이루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을 갖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하늘의 뜻에 거슬림받지 않는다. 라는 게 뭐예요? 완전 이타, 완전 객관의 상태죠. 내 주관을 표현해도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객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완전 가치적인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 욕망대로 해도 환경에 막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되는 게 뭐예요? 완전 주관의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욕망이 나쁜 거고 욕망을 제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욕망, 이기, 주관, 그리고 성공의 마음을 만드는 뿌리가 욕망이라면 그 반대, 그 반대. 내 가운데 이타, 객관, 의미의 생각을 만드는 뿌리, 에너지는 뭘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온 거예요. 이 에너지. 내 안에 어떤 가치적인 생각을 해도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적인 생각이 오히려 나에게 우울하게 다가온다면 그럼 이 가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에너지는 뭘까요?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기가 자기애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기가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이기심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이기, 욕망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 자신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되지 않았을 때 이 이기의 사람은 자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얼굴, 성격, 돈, 능력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난 멋있는 남자랑 사고 싶은데 난 못생겼어요. 나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난 성공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 어때요? 내 욕망이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이 한심한 이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젠장 사실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기는 나라는 의미에서의 이기가 아니라 욕망이라는 의미에서의 이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이 사람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람이 진짜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한다. 욕망과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죠? 진짜 사랑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샘솟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있다면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은 대로 그렇죠? 세상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려면 저 사람이 더 좋아지려면 내가 좀 일정 부분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도 나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좀 더 나아진다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내 자신을 기대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타적일 때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나 있을 때 그 사랑이라는 이 원함이 내 안에 커져서 이 사랑이라는 원함이 이 내 육체 욕망의 원함보다 더 커져서 이 원함이 이 욕망 이 원함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유롭게 되게 진심으로 되게 즐겁게 온전히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때때로 성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저울질을 하다가 사실은 하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욕망의 원함 속에서 내가 그 욕망의 원함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로만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와 논리를 합리화할 재료로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안 그래도 고난받아서 힘든 사람들한테 고난받지 힘들지 힘들어도 니네 사랑이라는 개명은 꼭 지켜야 된다. 니네 마음 강팍해지 말고 꼭 사랑해라. 뭐 이렇게 액션을, 사명을,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받지 힘들지, 그래, 니네끼리 으쌰으쌰 해서 잘 견뎌봐. 니네끼리 서로 힘든 사람끼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아서 힘들어요. 분리 시점이 왔어요. 분리 시점이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추구한 데서 벗어나서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식으로 약간 변질되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니는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공급해. 얘네한테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고 이게 흔들리는 거야. 이 뜨거운 사랑이 너 안에 있다면, 여전히 네가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여전히 네가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주변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냐? 여전히 네가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네가 만족해서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이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언덕의 기울기가 높은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게 문제여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면 사랑이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한 장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1장에 네가 서로 사랑해라. 2장에 너희 가운데 사랑해라. 3장에 사랑해라. 4장에 다시 한번 피차 내가 뜨겁게 사랑해라.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답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충족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식탐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아틱한 거예요. 초코 이런 거. 빼빼요. 이런 거. 이게 제가 좋아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집에 있습니다. 근데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참습니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성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가정의 물이 깨져서 내가 아들의 물을 적용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 욕망 중에 한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먹는 걸 보는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보다 이 아이가 먹는 거에 더 내 선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되기 때문에 이게 억압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 때 자주 말씀드리죠. 2단계 양육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강조를 얘기했죠. 작은 욕망은 큰 욕망에 흡수됩니다. 흡수된다. 먹고 싶은 욕망 따위는요,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욕망에 더 흡수돼 버린다. 사랑의 욕망이 생기면,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면, 다른 에너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 욕망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가 이 사랑의 에너지로 오롯이, 아까 얘기했던, 뭐, 공자님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뜻대로, 내가 마음가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괴리되지 않는 그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인 상태. 그렇죠? 객관적인 가치에 동의하는데 내가 그걸 원하는 상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객관적이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 타인을 사랑하면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면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여는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을 하시려면 의미를 추구하셔야 되는데 의미 있는 성공을 두 개를 추구하면 안 돼요. 의미만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세 번째 끝나.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딴 얘기 같구나.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을 세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그렇죠? 기독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말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쉬면서 드시지만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있고 찬양. 우리 교회는 조그마죠. 앞에 한국 패스입니다. 그렇죠? 한국 회사 여러분 짧아서 간절한 겁니다. 한국 회사 간절한 찬양. 네. 내년부터는 한 두 곡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간절한 찬양. 그리고 또 기도. 우리가 또 기도를 이렇게 하죠. 15분, 20분 정도 기도합니다. 예배 형식에 이게 들어가 있죠. 일단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요. 일단 신앙생활하면 무슨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데 틀려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뭘 의미해요?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뭘 의미해요?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뭘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세상을,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설교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경 공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량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성공한 삶을 살 것이냐, 가치 있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아, 내가 이 가치를 추구해서 살아야 됐구나, 라고 이해하는 과정. 이게 뭐예요? 말씀의 과정입니다. 지적인 작업이고.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자기화의 과정입니다. 말씀이 자기 생각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기도는 자기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이해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체화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표현대로 하면 말씀은 배우는 과정이고 기도는 익히는 과정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렇죠? 자기화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설기도는 받았죠. 말씀이 설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지도예요. 어떻게 어떻게 가라. 그럼 기도는 여행입니다. 진짜 내가 그걸 가는 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실제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고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내 원래 의지들이 놓여지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 내 안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과정 자체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랑의 충전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에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충전됩니다. 사랑의 충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부모들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이해되면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쵸? 영역이 달라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셔서 1세부터 0세부터 3세까지 엄마같이 있어야 되고 항상 품어줘야 되고 책망해주고 가르치고 인정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또 뭐 모유수유 얘기도 하고 엄마 심장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게 아이의 뭐의 인격이 뭐에 도움이 된다? 인격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전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어릴 때 그래서 사랑받고 큰 애들이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크면 어느 점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개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크면 내가 커서도 약간 유아기적으로 그 사랑을 충전해야 되는, 충족해야 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약간 애정결핍 현상이 생긴다고 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교감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사랑의 충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교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전되는 거죠.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교감을 통해서 사랑이 기본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기도할 물꿇 간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도 해주세요. 이런 거로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연애할 때 하는 거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합니다. 거기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으면 막 정말 감동이 되고 이건 처음에 사귈 때 하는 거고 부부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아줍니다. 사랑을 느끼죠. 사랑을 느낍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건 도시락 싸줄 때 제가 올해 한 4번 먹어봤는데 도시락 사랑을 느낍니다. 누워서 물 떠달라고 그러는데 물 떠다줄 때 그리고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거 굉장히 큰 배려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제가 떠먹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내가 떠먹어야 되는데 물 따르면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생각해주면 떠다주는 거. 사랑을 느껴요. 그렇죠? 대충 밥 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반찬 챙겨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잘 느끼시겠지만 제 아내가 와서 대청소했어요. 창문까지 싹 치웠습니다. 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시죠? 뭐 이러고 계속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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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런 게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내 힘든 일도 얘기해보고, 내 좋은 일도 얘기해보고, 하나님의 격려도 해주고, 안아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너 그러지 말라고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시고, 너 꼭 그래야겠냐고도 하시고, 저렇게 해보겠다고, 그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이런 일상의 다양한 대화, 깊이 있는 대화, 교감, 그냥 그 인격과 어떤 화제되는 상관없이 많은 교감들이 이루어지면요, 그 교감 자체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지원이가 되게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가서 기도를 정말 매일 했대요. 정말 감동이 됐는지 기도를 매일 했는데 주말에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월화수목금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오늘 날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말에 집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어요. 얼마나 지금 환상적인 아이디어인지 내가 듣고 야 정말 이런 발상이 가능하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서 그래서 나랑 내가 나갈 때마다 같이 가시고 날 지키신다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도로 되고 아무 일 없이 내가 지켜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뭔가 내 어려움과 여건에서 나를 좀 도와주셨던 부분들이 내가 느껴졌어요. 그럼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섬세하지만 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느낄 수 있죠. 그쵸? 그게 뭐로 됩니까? 작은 사랑의 벽돌하나가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교감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이죠. 찬양은 뭡니까? 노래 부르는 찬양이지만 노래라는 게 뭘 상징하죠? 노래라는 건 가사와 음률, 가사와 음률이 지성과 감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완전히 동감된 상태, 그걸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이 있었죠? 기도에 뭐가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지성과 내 의지가 완전히 공감돼요. 교감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공급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 자기화하고 또 다시 고백하는 이런 순환 속에서 더욱더 눈덩어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커져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육은 교육입니다. 직접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교리적인 고민들을 하십시오. 그런 지적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적 작업은요 여러분 인생에 몇 년을 진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왜 비슷한 설교 김병욱 목사가 10년 뒤에도 새로울까요? 벌써 지겨우신가요? 아니면 모르겠는데 10년 뒤에도 새롭다면 그것은 내용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같은 내용을 듣는데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뭐예요? 위적인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또 하나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생활, 교회. 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내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사람이고 내가 얘도 지금 자는데 얘도 지금 말씀과 기도 갑자기 그걸 잃지 마, 괜찮아요. 얘도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사람이라면, 그쵸? 나도 그런 사람이고 얘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생겨나죠? 교감이 생겨나죠. 이미 나도 사랑의 사람인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의 사람인 걸 전제하고 이 두 사랑의 사람이 함께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중복적으로 여러 명이 있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교감이 뭘 만드냐면요 사랑에 대한 엄청난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생산은 못해요. 하지만 증폭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교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면은 계곡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쏟아져 왔던 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쵸? 세상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냥 난 통로야 지나가 나 한참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고 막 대수점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됐죠. 근데 나도 쏟아져 들어오는데 얘도 쏟아져 들어. 그러면 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증폭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상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잘 졌어. 이게 사랑의 교회예요. 이게 사랑의 교회야. 강남에 있는 거 말고 하여튼 이게 사랑의 교회. 대단한 거죠. 이게 교회의 지향점이고 수준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사랑의 교회. 아, 이거는 보통명사로 나도 써야 되는데, 이걸 본인명사로 써가지고. 그 여러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수준. 1단계. 그래도 약간 수준이 조금 있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교회. 그냥 분위기가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는 문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세련된 인력과 안정적 재정과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분위기 좋은 속에 있으면, 이 불꽃놀이 같은 교회인데, 그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있으면 막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져요. 되게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 너무 다 사랑스럽고 되게 감동 느껴져요. 막 여기에 주님께 임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버스에서 만나면 어색합니다. 같이 막 거기서 서로 안아주시라고 막 해서 서로 막 안아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형님들 이제 버스에서 만나면, 아, 이걸 어떻게 피해가나, 이거 막 약간 민망해지는 거. 이 분위기 좋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왜?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위기 좋은 게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친해지면 안 됩니다. 쇼윈도적인 분위기가 돼야지 분위기가 계속 좋죠. 너무 친해지면 속에 있는 게 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냥 좀 멀리 지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두 번째가 친환교회가 있습니다. 오답교회 같은 거죠. 친환교회는 3년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행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력이 좋다고 되어야 돼요. 친환교회가 되려면요, 사람들이 진짜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성향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친환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저 사람을 겪어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친환교회가 됩니다.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친해지는데. 진짜 친해지는데. 여기서 막 웃고 떠들고 그런 거 말고요. 속 얘기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함께 간다는 사람을 생각되고 정말 친하다고 느껴지는, 내 인생에 정말 친한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러면 3년 걸립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만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3년 걸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교회. 모닥불 같은 교회는 뭔가 이제 관계적인 호환성, 이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걸 계속 공급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꺼져요. 관계적 매너리즘한 게 어느 시점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 뭐예요? 시추선 위에 불꽃이 타오는 것처럼, 비바람이 불어오건 폭풍이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빼먹는 사람 숫자가 70%로 많아지면 안 됩니다. 다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70% 앉아있고 30%만 이 사랑의 사람인 게 아니라 7, 80%의 구성원이 사랑의 사람인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충전을 자가적으로 받고 있는 교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증폭됩니다. 교감되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사실 첫 번째인 게 그런 식의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10년 걸립니다. 그 사람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명품의 수준 자체가.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야 10년 걸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년, 1000년 돼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꾼이에요. 10년 뒤에 갑니다. 10년 뒤에. 진짜 쉽지 않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을 숨기지 않은 교회입니다. 일단 분위기라도 좀 살릴까요? 좀 친해지기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더불어서 있으라고 하시면 왜 말씀과 기도에 찬양으로 나한테 나오라고 하시는지. 내가 그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받고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타적이 되고 객관적이 돼서 그런 의미 있는 삶에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과 선한 영을 미치되, 그래서 때때로는 성공적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바울이 옷을 열고 나왔고 마지막에는 그가 목이 잘려 죽었지만, 때때로는 그가 문매를 맞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추앙했지만, 그 인생사에 성공할 실패는 계속 반복됐지만 그 인생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자기의 의미를 도도하게 추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었다. 그 사람이 되는 것까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이 전제됐죠. 믿음과 신앙생활, 함께하는 교회, 그런 말미암아 추구하는 가치, 그에 대한 행동성,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데, 최초의 셈이 되는 게, 이 지속적인 셈이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에너지 공급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지던가 무력감에 빠지던가 하면 적당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에너지가 없는 깡통 같은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켜내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에 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체념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향적 인간입니다. 가치지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가치지향.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것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이 정도 성공을 하고 이 정도 안정을 하고 싶다는 사회적 지향, 내가 이러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는 관계적 지향,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격적인 지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런 지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그 지향에 대해서 오늘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지향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존재하죠. 체념한 사람, 포기한 사람, 실망한 사람, 이런 사람의 지향을 잃어버립니다. 지향을 잃어버리면 삶이 굉장히 낭비되고 허비됩니다. 그 사람은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질문 속에 빠져야 되고, 자기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헤매게 되는 끈떨어진 연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떨어진 연기 아니라 그 끈을 연결하고 있는 연들인데, 그 끈이 가치지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끈 어떤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좋건 싫건 맞건 틀리건 어떤 지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향점에 여러분이 꼭 하나 넣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지향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5년 뒤에, 내가 10년 뒤에, 내가 1년 뒤에, 내가 3년 뒤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을 하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단지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흉내는, 어떤 봉사하는, 어디서 누구를 돕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쪽을 생각하십시오. 뭔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타적으로 살고 가치적으로 사는데 에너지가 될 것이고, 성공과 실패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에 힘들어하거나 불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의미 있는 성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자기지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기지향 가운데 이것들을 품으십시오. 이것들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조언을 자기 인생 후배들에게 전해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할 때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기회가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뜨거운 사랑 자체가 있어서 그 사랑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을 흘러내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으로 흘러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함께 시너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가치양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유전을 파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도 신앙생활의 땅을 파서 아직은 흙밖에 안 남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땅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생소케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때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개발하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것이 있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고민을 꼭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첫 발자국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다 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되는 축복하시고 사랑의 에너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 가운데 자기 지향과 현실의 변주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군요. 제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군요. 지금 내 안에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에너지를 내 안에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말씀 참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면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좀 결단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10여 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